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을 보시면 표제에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은 노래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시편 66편은 예배 때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힘껏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땅과 온 만민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초대합니다. 이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큰 소리를 내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부르라,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은 외쳐 부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hout, 소리쳐라, 외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뭔가 감미롭고 또 아름다운 어떤 선율의 찬양이라기보다는 다소 거칠더라도 기쁨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환호하고 또 그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라라고 이 시편 기자는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참 옆 사람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하면 혹시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괜히 소리를 내서 부르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할 때 노래가 입 안에서 맴돌고 이렇게 작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힘껏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함성을 지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고 또 나의 노래의 실력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고백하는 주님, 네가 높이는 주님 목소리로 힘껏 소리내어서 찬양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할 때 찬양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대충대충 찬양을 하면 사실 은혜가 잘 안 됩니다. 가사에도 집중이 안 되죠. 다른데 더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힘껏 찬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가사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힘껏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무슨 말을 무슨 고백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러 온 자들이 이렇게 3절처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미라는 말은 두렵고 위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고 대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떤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내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더욱이 찬양이 사라집니다. 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내 상황과 내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묵상하고 내 형편만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들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전 우주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미한 일, 이 놀랍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 때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시편 기자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이 5절에서도 3절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미하다라고 대단하고 엄청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6절과 7절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것은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강을 건넌 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홍해 사건과 출애굽,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 이 두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사건도 아니고 내가 보지도 못한 일인데 그것이 마치 내가 경험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고백하는 어떤 역사 속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 생각 안에 내 경험 안에 다 들어오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어쩌면 70년, 80년 그 이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죽는 일이 어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 경험, 어떤 내 생각보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설사 내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역사 속에 일어난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나의 고백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고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힘껏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행하실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